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제 이 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을 지키는 성도의 삶에 있어 반드시 염두하며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삶은 무엇을 궁극의 목적과 소망으로 삼아야 하고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야 하는지를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고정한 채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향해 나가야 하고 또 선행과 베풀매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경건에 이르기를 열망하는 평생에 우리가 매진해야 되는 성도의 거룩한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산시키거나 진리의 영적인 가치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과 진리의 가치에 견고하게 고정하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이기적 본성의 그 마음에 이끌리기 십상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부요한 환경이라면 이로 인해서 경건과 신앙의 방해를 받게 되는 일들은 가난하고 자유가 억압되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모든 것들이 다 박탈되고 제한된 것보다 더 빈번해질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활짝 꽃을 피우고 그 믿음의 깊이가 열렬하고 뜨거워졌던 시대는 절대로 평안의 시대가 아니었음을 성경과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그 간절하고 절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통한 넘치는 은혜를 갈구하는 태도를 지켜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간단한 일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쉬 이룰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체감하게 됩니다.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흐트러지게 하는 것들로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 우리를 거룩한 정서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마음들로부터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고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참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라고 기록하면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그들이 갖게 되는 이 사악한 특성들에 대해서 일갈하고 있습니다. 같은 책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조차 즉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누가 보면 주일날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교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경건의 능력을 사랑하고 그것을 얻기를 힘쓰는 자들은 결코 다수가 아닐 것을 암시하면서 그런 자들이 네 곁에 있다면 그들을 피하고 멀리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악한 세상과 죄악에 물들지 않고 그것에 의해 내 영혼이 잠들지 않으며 진리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기에 이러한 자들과의 교제조차도 성경은 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의 올바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안전하게 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도들의 영혼을 언제나 깨어 있도록 진리의 바른 길로 인도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할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이 존재합니다. 이 직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가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가운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직분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시기를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가 대우하라고 성경이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는지에 따라서 극명한 그 영혼의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인도하는 자가 진리가 아닌 곳으로 영혼을 인도하면 모두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굴 말할까요? 마귀의 종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임하게 된다. 누구에게? 멸망당할 자들에게. 멸망당할 자들의 영혼을 미혹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거짓된 종들이 이 땅에 출몰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래도 이 세상에 거짓된 종들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잘못된 믿음에 미혹당하는 자들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리가 아닌 참 구원의 도가 아닌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불의한 것을 믿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들로 최후의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두려운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다 누구를 통해 일어나느냐?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끔찍한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은 사탄의 역사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사탄이 행하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들을 행하는 거짓된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고 거기에 미혹당하는 자들은 다 심판에 던져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상교회는 이와 같이 끊임없이 사탄의 도전에 직면해 왔고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존재해 왔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나 나오는 일곱 교회를 보십시오. 주님의 지엄한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보다 책망을 받은 교회가 더 많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만큼 죄인들이 모인 지상교회는 쉬타락하고 변질되고 부패하고 오염될 수밖에 없는 이런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미혹의 환경과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릇된 가르침과 어떤 시대적 유행을 따르는 이런 교훈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길로만 걸어가야 하지만 모든 시대마다 이 진리의 길에서 미끄러지도록 유혹하는 거짓된 지도자들, 거짓된 복음이 출현했다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는 바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좀더 우리에게 편안한 것을 항상 추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에 따르기보다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판단되면 단호하게 거부하고 외면하고 불순종해버리는 이런 죄성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그 계명에 불순종하고 사람의 고집과 생각대로 언제나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한사코 멀어지려 했던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존재했던 여러 우상들, 영지주의를 비롯한 헬라의 여러 그릇된 철학들, 사상들, 이런 것에 휘 영향을 받아서 미혹되고 진리에서 한사코 벗어나려고 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참된 진리와 복음으로 회귀할 것을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같은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좁은 길을 가려고 하기보다는 넓은 길로, 좀더 나에게 편안한 넓은 길로 행하면서 인간에게 더 편하고 즐거운 길을, 항상 변질되고 타락한 죄악된 길을 더 고집하려고 하는 경향들을 끊임없이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각기 다제 길로 가기를 원하는 양들의 특성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각 시대마다 족장이나 선지자나 사도나 그리고 이 시대 목사로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한결같이 벗어나려고 하는, 그리고 취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양들의 그 연약한 특성을 저지하고 성경의 진리로 하나님이 명하시고 원하시는 바에 그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영혼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훈계하고 교훈하시기 위함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도자를 세운 이유입니다. 모두가 알아서 진리의 길을 잘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렇게 깨달아서 모두가 참된 믿음의 길을 알아서 잘 행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이것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보호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참된 말씀으로 이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요, 건강한 권위이고, 제도이고, 법입니다. 이것은 상하의 수직적인, 무조건적인 어떤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적 관계가 절대로 아니라, 남과 여가 그렇고, 남편과 아내가 그러하듯이, 질서와 기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결코 더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게 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도록, 연합하여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질서, 권위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자들을 콜링, 사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직분과 직책으로 세우셔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영혼과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래의 모습대로 유지하고 지켜나가고 이끌어 가도록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자가 바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와 법을 수호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올바르게 그것을 알려주고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들의 권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 세우신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 직분을 부여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통치자에 대한 복종, 부모에 대한 복종, 남편에 대한 복종, 영적 지도자에 대한 복종, 성경은 여러 종류의 복종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종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직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거기에 따르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 그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책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하나님이 세운 권위 앞에 순복하느냐 그렇지냐 않느냐를 통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신단 말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복종을 거부하고 그 같은 태도를 경멸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태도를 아주 치욕스럽게 여기고 그는 지식이 없는 하등하고 저열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권위에 복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모두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대로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매우 개념 있고 지성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복종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처럼 신봉하는 악한 때입니다. 누구에게도 복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결코 자기의 옳은 대로 믿고 판단하고 결정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세워진 합당한 권위와 질서에 순응하고 복종해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세상과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성경의 진리의 체계를 좋아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믿는 자라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권위와 이런 제도와 이런 질서에 대해서 100%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드리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은 결코 절대적으로 옳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검증되고 판단되어 그에 따라 그 진리와 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복종해야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게 복종할 것과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에게 복종할 것과 가르치는 자들에게 복종할 것, 통치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하고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풍조가 달라졌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 재미없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드러내는 성도 여러분들도 대단히 귀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듣고자 하는 이들도 이제는 많지 않습니다. 무슨 목사가 시대 덜 떨어진 저따위 소리를 하고 있느냐. 솔직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 시대가 바뀌고 풍조가 바뀌었어도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대 변천은 인간의 사상과 철학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의 절대성으로부터 인간은 더 멀어지게 되었고, 멀어진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제 부정하고 파괴해버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버린, 그러니까 인간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 시대는 더 바른 방향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악을 쓰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멸망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탈기독교, 탈성경, 탈교회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정신에 편승해서 이제는 교회도 깊이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인본주의에, 세속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고 사람의 모든 기호와 편의를 따라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바꾸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죄의식도 죄책감도 갖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무엇인가 시대에 맞게, 환경에 맞게,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점점 더 바뀌어 갈수록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종해야 하고 복종해야 하는 신앙의 태도를, 그 진리를 말하고 그 교훈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목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혼을 인도하는 자가 의심의 여지 없이 오직 진리만을 외치고 그 진리로 책망하고 그 진리로 훈계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복종하여 따르며 그 진리로 안내를 받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영혼의 목자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자기가 생각한 길로 행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가장 좋은 선택들을 합니다. 교회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들의 결정들을 쫓아갑니다. 이제는 묻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에게도 묻지 않고, 스승에게도 묻지 않고, 영혼을 인도하는 자에게도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도무지 묻지 않고 다 스스로 결정해버립니다. 다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모든 위에 있는 권위들을 하찮게 여기는 목이 곧은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와 직분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지키는 자들의 깊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겪고 반대와 거부와 불순종의 반응에 부딪히게 될때 깊이 마음이 상하게 되고 사명을 다하지 못함에 대해 하나님 앞에 견디기 힘든 자책과 자괴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지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고통으로 영혼에 새겨지는 피멍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경성하기를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그리피네오, 한밤중에 깨어있다, 경계하고 지키다, 이런 뜻입니다. 한밤중에 깨어있다. 이것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성도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그 영혼이 깨어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밤낮 없이 성소와 성전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디 외출을 하거나 다른 개인적인 뭐 가정의 일을 하거나 허락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위해서 그들은 늘 그렇게 깨어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경성하기를 그 뜻입니다. 회개할이라고 번역된 아포디도미 이 단어의 뜻은 보상하다, 여러 가지 책임을 이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신해서 보고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대신해서 답변하고 해명해야 돼.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답변하고 해명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마음으로 성도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성도가 진리에서 벗어나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행동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대신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고 답변하고 해명해야 되는 자로 그러한 무거운 마음과 회피하고 싶지만 결국 회피할 수 없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 바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그릇된 길로 행하며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지 않을 때 목사에게 드는 가장 큰 두려움과 눌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성도님이 장차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려고 저런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저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일까 하는 깊은 영혼의 고통과 안타까움이 목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깊은 고뇌와 근심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와 타는 가슴으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치는 사람들이 영혼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 맡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신 자가 아니면 그 심정을 누구도 심지어 가족들이랄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마음은 기쁜 날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날들이 침울하고 어둡고 무겁고 괴롭습니다. 제 자신의 영혼의 문제가 그 가운데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성도 여러분과 교회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악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 안전하고 견고하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멈추지 않는 고뇌 때문입니다. 목사에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집에 살지 이런 생각들이 전혀 중요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그것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욱 회심에 이르게 하고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언제나 목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의 전부입니다. 거기다 시험이나 낙심에 빠진 성도님들이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염려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와 그들의 신앙에 대한 걱정들, 끝도 없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경성하며 자신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자인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자가 바로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이룰 수 없는 날들이 셀 수도 없고 영혼으로 인한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면 언제나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는 날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 영혼을 맡은 자들이 감당해야 될 숙명입니다. 그것이 싫어 매일 교회를 버리고 영혼을 섬기는 고뇌를 등지고 다른 것에 분주하고 자기의 삶을 즐기라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고 그런 자는 결코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싹꾼입니다. 자신이 목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신앙이 올바로 성장하고 믿음의 삶을 굳세게 살아가시는 것을 보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지만 영혼들이 시험에 들거나 갈등하거나 분열되거나 어떤 이유로든 결국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물 한 모금 마시기 싫을 정도로 괴로운 심정을 견뎌야 되는 것이 영혼을 맡은 자들의 삶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제가 젊은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저는 아주 강도 높은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지 않으면 이 길을 가지 마라. 목사를 그만둬라.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쫓겨나고 거절과 미움을 당하는 것을 각오하고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젊은 후배들에게 호소합니다. 모든 종류의 위험은 다 감당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위험이라는 위험은 다 감당해야 됐고 그것뿐 아니라 날마다 교회와 영혼을 향한 깊은 염려와 눌림을 그 모든 사명의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삶이 목회자의 삶입니다. 교회를 떠난 자들은 교회와 목사를 쉬 잊을지 몰라도 목사는 떠난 성도들을 가슴에 묻습니다. 내가 감당할 그릇이 못되어 잃어버린 그들을 잊을 길이 없어서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느낍니다.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일과 회개할 자인 것처럼 여기는 일. 왜 성경은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좀 더 밝고 좀 긍정적이고 좀 좋은 면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영혼을 섬기는 일에 대한 이토록 어려움과 애환과 그 일에서 비롯되는 고뇌와 눌림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혼을 인도하고 안내하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이 같은 가장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보다는 언제나 영혼을 먹이는 일에는 괴로움과 근심된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은 하늘에서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는 그렇게 경성함으로 그리고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날까지 모든 영혼들을 위한 수고로운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 곧 영혼을 인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너무도 영적인 보람이 큰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알지만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도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기에 깊이 낙심이 몰려오고 절망과 우울한 마음에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들이 몰려와 마음을 어렵게 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일에 모든 힘을 빼앗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칼빈도 극도의 우울증으로 괴로워했던 증거가 그가 여러 동역자들에게 보낸 서신 속에 그대로 발견이 됩니다. 인간이기에 너무도 당연한 그 깊은 고뇌와 괴로움과 슬픔이 그 영혼과 육체를 짓누르고 있었던 이런 흔적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목사는 두 가지 길 가운데 한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과 진리를 위한 길입니다. 그 길은 외롭습니다. 춥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찾는 이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진리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의 길은 세상과 사람 편에 서는 길입니다. 그 길은 풍요롭습니다. 대접을 받고 여유롭고 평안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거짓된 악한 종의 길입니다. 어떤 길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인도하는 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겠습니까? 성경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근심으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테나조라는 말은 슬퍼하다, 탄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심으로 목회를 하게 하지 않도록 해라. 깊은 슬픔과 탄식 속에서 그가 목양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목사의 가장 큰 슬픔은 말씀을 들어도 영혼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에 억척같이 불순종하면서 그릇된 믿음의 길과 삶을 영혼들이 고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며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이런 모습들을 오랫동안 지켜보게 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의 일이 힘들어서 괴롭고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 일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일보다 훨씬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의 일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지 않는 영혼,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있는 이런 영혼들의 상태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도 그렇게 많은 날들을 기도에 매달렸어도 나타난 어떤 결과들 앞에서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하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목사로 세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것인가? 이런 회의와 의심과 좌절과 절망감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목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잘 믿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장에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것입니다. 변화되지 않기로 작심한 것과 같은 완고함과 더 성장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모두 포기한 것 같은 이런 영혼의 모습을 볼 때, 목사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모든 열정과 의욕들이 소멸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듣고 혹은 성경을 보는 가운데 영혼에 찾아온 큰 은혜와 깨달음과 그 깊은 울림에 대해서 진솔하게, 목사님,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목사에게 그러한 고백들을 들려줄 때, 목사는 밥을 먹지 않아도 힘을 얻습니다. 마음이 기쁘기 그지없는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부족한 자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순간이 가장 기쁘고 감사한 순간입니다. 목회의 꽃은 성도의 회심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어 가는 성도의 삶과 그 신앙이 목사의 면류관입니다. 성도들 간의 분열과 갈등, 그리고 진리에 대한 거부와 무관심으로 목사의 영혼이 고통을 당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나 기도에 마음을 쏟는 일에 현저히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가운데 힘겹게 목회를 하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기쁨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주의해서 지속적으로 보고 들으시며 모든 거룩한 모임에 열심을 내어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며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믿음의 올바른 선택과 결정으로, 그리고 사랑과 희생을 드러내는 성장한 믿음의 성도님들로 성숙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의 보람과 영혼의 큰 기쁨을 얻을 때 목회자는 더 말씀 연구와 기도에 몰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진귀한 지식과 은혜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로 하여금 즐거움과 기쁨과 보람으로 이 일을 하도록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의 영혼에 고스란히 유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청년 지체들에게 말합니다. 책을 읽어오고 요약을 해서 발표를 하든, 혹은 질문을 만들어 오는 일을 하든, 여러분,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사로부터 가장 최선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진귀한 지식이 전달되게 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주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훌륭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스승의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제자들이 배우기를 갈망하면 선생님은 밤을 지새워서라도 연구를 하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기를 싫어하고 게으른 학생들이라면 그들은 스승의 제자를 향해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과 애정을 다 갉아먹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로 하여금 힘을 다해서 목양하도록, 제 몸이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를 배우기를,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상기된 성도님들의 얼굴을 배우면서 기쁘고 즐겁게 목양하도록 돕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목사로 하여금 즐겁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지치지 않으면서 더 최선을 다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을 섬기게 만드는 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밥을 사달라고 하든지, 옷을 사달라고 하든지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타게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면 여러분은 저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차없이 쫓아내십시오. 그러나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우리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가 연합하여 함께 주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라고 목사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면 여러분은 기꺼이 그 초대에 응하셔야 합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게 저를 위한 일입니까? 여러분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의 건강이 좋지 못하면, 엄마가 항상 슬프고 괴롭고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건강한 젖을 아이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건강해야, 건강한 젖을 먹여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는 길은 목사로 하여금 근심과 염려와 슬픔 아닌, 그런 것들이 아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 속에서 목양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사 역시 성도 여러분에게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되고 진정한 감사가 되는 목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같이 목양의 관계가 중요하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유익을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천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이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선하게 행동하게 되기를 원하면서, 그리고 내가 더욱더 이것을 행하기를 원한다. 내가 더욱 빠르게 너에게 되돌아가게 되도록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우리는 바로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복음 전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반드시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회와 영혼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일은 목회자 자신만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목사를 위한, 정확히 말하면 목양의 모든 활동과 사역을 위한 기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로 목양을 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성도의 기도에 힘입어서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성도님들의 영혼을 돌아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기도와 응원과 도움을 힘입어서 영혼을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가 그 일을 유능하고 탁월함으로 지치지 않고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를 기도로 지원하는 성도님들의 영적인 풍성한 후원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응원을 받을 때 모든 일들을 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와 그리고 언제나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릇됨이 없이 감당하기 위해서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선한 양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자가 자신의 모든 면에서 선하게 행하려고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마치 자기를 변호하는 듯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아마도 그가 지금 거짓 교사들이나 혹은 세속 통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거나 공동체 전체로부터의 절대적 인정과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목회자를 언제나 공격하는 자들이 교회 안팎에 존재한단 말입니다. 언제나 목회자를 비판하고 평가절하하고 의심하고 폄하하려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모든 시대마다 있어왔던 일입니다. 칼빈이 목회를 하던 교회에서도 그를 극렬히 반대하는 여러 성도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의회와 성도들에 의해서 목회하던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영적인 대각성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조나단 에드워즈조차도 그의 교회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은 여러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상하게 되고 위축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선한 양심을 지키고 선을 행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는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잘 이끌어야 되는 사명이 영혼의 인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자신에게 도전하며 자신의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도 존재했지만 이 서신의 수신자들인 진실된 성도들을 향해서는 거듭 뭘 요청했습니까? 기도를 요청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당신들에게 속히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의 조력, 그것은 목회자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힘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저는 목사의 의무와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영혼에 큰 유익이 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의 심각한 타락과 부패의 시대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신앙의 수준과 질이 이토록 하향평준화되고 세속화되고 인본주의로 물들어버린 데에는 바로 타락하고 부패한 목회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목회자들이 많다는 것은 목회자를 위해, 교회를 위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수 역시 현저히 적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리처드 십스의 장례식에서 아이작 월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된 분에 대해서 이런 찬사를 돌립니다. 그분이 천국에 있기 전에 천국이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천국에 이르기 전에 이미 영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음을 보여주어야 될 사명이 있는 자가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의 수준이 그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는 점에서 저 또한 큰 깨달음과 도전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후로 쉼 없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는 제 안에 많은 찌꺼기들을 보고 있고 목사로 안수 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그 진실된 사명감이 많이 퇴색됐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 앞에 가슴을 열어 고백하던 그 고백했던 그 뜨거운 서원의 기도의 제목들도 현실 속에 많이 빗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잠시의 휴식을 통해서 다시 이제 저에게 남겨진 목회의 나머지 시간 동안 이전보다 더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목회를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뜨거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제 영혼에 부어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이제 남겨진 모든 목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어두워져 가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모두의 영혼을 진리로 굳게 지키고, 그리고 생명 다해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계속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목사로 하여금 이 사명을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제가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언제나 목회자를 통한 이 선포되는 진리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의 교훈을 따라 살기 위해 예배와 진리를 배우는 일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섬김에 언제나 지금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 일을 하다가 설령 지치게 되신다면 제 온몸을 던져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목사로서, 그리고 주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로서 여러분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교회를 섬기는 동안 우리 모두가 작은 천국을 경험했었노라고, 그렇게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고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우리의 교회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비판과 판단을 거두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섬겼던 교회를 통해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맛보기를 기도하십시오. 풍파 많은 이 세상에서 참된 영혼의 도피처로서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참된 영혼의 안식처가 우리를 지키는 산성이 되어주기를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했던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목사의 마음에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되고, 저 역시 참된 목사로, 오직 진리를 전하기에 힘썼던 목사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 기억되도록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더욱 힘써서 최선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교회를 섬기며 우리에게 남겨진 모든 그 발자취들이 다 아름다울 수는 없겠지만, 그 모든 궤적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시간들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감사로 기억될 수 있기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